자,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 말씀. 지난주 수요일부터 이렇게 핀 마이크를 사용하기로 했는데 뭔가 좀 있어 보이지 않나요? 아마 두 주 정도는 더 익숙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그 핸드 무브먼트가. 고린도전서 1장 26, 27, 28, 29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고 하나님이 선호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는 그것이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멀리하시는 어떤 존재도 있고 대상도 있습니다. 이것을 알고 정리한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것은 신앙생활의 성경 비결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읽으시면서 항상 문맥을 중시하라고 부탁을 드리곤 했습니다. 오늘 26절에서 29절까지의 이 메시지도 어떤 문맥,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 이야기의 일부예요. 그러면 이 권면을 하게 된 문맥은 어떤 것인가? 어떤 이유로 이 권면을 시작하게 됐나? 1장 10절에 보면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한글 성경 시작 부분 소제목에 보면 작게 고린도 교회의 분쟁, 그런 제목을, 이게는 성경 일부가 아니고 우리 한글 성경 편찬자가 그 소제목을 예를 위해서 붙여놓았죠. 고린도 교회의 분쟁, 네개 당파로 나누어져서 세력 다툼을 하고 있었는데 그 상황을 고린도전서 1장 12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고린도교회 기초를 놓은 사도 바울 중심으로 한 그룹이 있었고 성경을 가르친 적이 있는 아볼로를 중심으로 한 하나의 또 일파가 있었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역할을 하고 있는 베드로, 여기서는 게바라고 되어 있는데 그를 중심으로 따르는, 그가 최고야 라고 주장하는 일파가 있었고 이것이 모두 싫다, 우리는 그리스도 파야 라고 하는 더 문제가 많은 일파가 있었습니다. 자기의 취향과 이해관계를 따라서 흩어지고 모여져 세력을 형성한 것이죠. 이런 모습이 정확하게 어디서 발견되는가? 세상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거룩한 지체가 세상의 모습과 방불한 것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4절에 이렇게 밝힙니다.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세상적 모습, 세상과 다를 바 없는 모습 아니겠느냐 이 말입니다. 특정 인물 중심으로 자기 편에 속하지 않는 사람은 적대시하는 그 세상적인 모습, 그 육의 사람, 육의 모습,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세상적인 형태, 모습이 드러나는 것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주님의 마음을 공감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것을, 이러한 태도를, 이러한 맥락에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이것이 어디서 왔는지 아느냐? 이것을 추구하는 것이 왜 너희들의 부르심과 역행하는 것이 아느냐? 하면서 오늘 본문 26, 27, 28, 29절을 다루게 된 것입니다. 26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너희를 부르심, 십자가 은혜로 부르신 이 위대한 인비테이션, 하나님의 은혜로의 초대는 어떤 조건에서 일어났지, 어떤 신분 가운데 너희들이 살 때 그 초청을 받은 것이지, 너 자신을 살펴보라. 너희가 대단한 신분, 물론 우리 교회 가운데, 고린도 교회 가운데 몇 사람을 보니까 문벌 좋은 사람 극소수지만 한두 사람 보이긴 해, 이 말이에요. 그러나 대다수는 노예 출신의 형제 자매들 참 많았고요. 일반 근근히 살아가는 사람이 그 다음을 이었고, 또 장사하면서 어느 정도 부를 가지고 있지만 부자라고 할 수 없는 그런 형제들, 자매들, 가족들, 그리고 가끔 권세 있는 가문의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그냥 소위 말해서 그때 당시에도 금수저라고 부르는 그 사람, 아, 저기 한 사람이 있네, 저기 한 사람이 있네, 이 정도가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이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로의 초청에 그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신분과 학벌과 가지고 있는 그런 소유 재산에 의해서 너희들을 불렀었던가, 이 말이에요. 주 1세기 지중해 연안에 사람들이 열망했던 세 가지 신분적인 지위가 있었는데 그것이 지성과 권세와 가문의 어떤 특출남이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세 가지 표현과 똑같습니다. 지식과 지성으로 명성을 얻었을 때, 아니면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것이 장사를 통한 부를 축적해서 생긴 힘이든지 아니면 어떠한 형태의 힘이든지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진 사람, 그리고 마지막에는 귀족 가문의 왕족이나 정치 귀족 집안 출신인 경우, 그때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더랬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있었지만 소수의 사람이었다. 여기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표현이 지혜로운 자라고 이야기할 때 앞에 육체를 따라 이 표현이 붙습니다. 우리 생각한데 뒤에 나타나는 두 번째, 세 번째 여기에도 육체를 따라라고 같이 붙여주는 게 논리적으로 합당합니다. 앞에 이 부분만 충실하게 읽어나가면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이 말은 최고의 교육을 받고 그래서 지식과 지식으로 이름을 얻은 어떤 엘리트 사람이 있다라고 해봐요. 그래서 사람과 인정과 존경을 한 몸에 받습니다. 그래서 성공했다, 대단하다라는 말을 자주 들어요. 누구의 관점에서? 누구의 관점에서 이 말을 자주 듣는 말이에요? 육체를 따라. 세상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엘리트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대단하다가 아니라 세상이 보는 관점, 육체를 따라 대단한 지성을 소유하고 계시는군요. 정말 대단한 학벌이십니다. 존경스럽습니다. 세상을 따라, 세상 기준을 따라, 세상 가치를 따라, 그것이 바로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이 뜻입니다. 그때 당시 사도 바울의 학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대단했습니다. 지중해 연안 통틀어서 아마 최상위 0.1%에 드는 그러한 학력의 소유자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4절을 보면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리하리라.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세상적인 관점에서 이런 학력과 관련해서, 학벌과 관련해서 나에게 혹시 비교나 도전장을 내민다면 어떤 사람도 따라올 사람 없을 걸,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는 당대 유대교 최고의 학자 가마리엘 문하에서 수학한 사람인데, 잠시 이 가마리엘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대단한 사람인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 사람은 대라비 힐렐의 손자인데, 가마리엘은 이런 별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율법의 영광이라는, 그리고 유대인들이 탁월한 학자 일곱 명에게 부여한 랍비라는 이름은 많았어요. 랍비. 이로 끝나면 나의라는 거예요. 나의 선생, 나를 가르치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선생 말고 우리를 가르치는 자, 이렇게 할 때는 라반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때 당시 이 시대를 기준해서 라반이라는 명칭을 붙여준 사람은 일곱 사람밖에 없었어요. 네, 최초로 라반이라 불린 사람이 바로 이 가마리엘입니다. 그리고 이 가마리엘이라는 대학자를 통해서 약 1,000명의 제자들이 배출되었는데 이 가마리엘이 죽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그를 애통해하면서 라반 가마리엘 장로의 죽음과 함께 율법의 영광이 중단되었다 할 정도였어요. 그의 수제자가 사도바울입니다. 옳은 사람이 우러러 볼 정도의 대학자 가마리엘 문화에서 그를 스승으로 둔 바울이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본다면 엄청난 학벌인데도 이것을 빌립보서 3장에서는 육체를 따라 이런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나는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했고,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소망이 그들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누가 더 학벌이 높느냐, 유대 사회보다 더 학벌과 학력에 집착하는 사회가 있습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여기에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영주권을 가지고 있고 이곳에 터전을 내리고 자녀 교육을 하면서 삽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성하고 있는 영적인 뿌리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한국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라면서 들어왔던 어떤 견고한 영적의 진들 있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주님만에서 자라가는 이 성장에 있어서 어떤 작용을 해요. 뉴질랜드를 삶의 터전으로 두고 있는 우리가 이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제가 처음 입사해서 1986년 연수를 하고 있는데 어떤 뉴스가 들렸어요. 1월 15일 새벽 전교 1등 여자중학교 3학년 15세 된 어떤 소녀가 이런 글을 작성했습니다. 난 1등 같은 건 싫은데, 난 꿈이 따로 있는데, 난 친구가 필요한데, 이 모든 것은 우리 엄마가 싫어하는 것이지. 나에게 항상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이기라고 하는 분, 친구와 사귀지 말라고 슬픈 말만 하시는 분, 그분이 날 15년 동안 키워준 사랑스러운 엄마라니 너무나 모순이다.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 난 그 성적순이라는 올가미에 들어가 그 속에서 허우적거리며 살아가는 삶의 경매를 느낀다. 친구에게 이 편지 형식의 유서를 남기고 아파트 옥상에서 몸을 던집니다. 이 표현, 행복, 성적순 아니다. 영화로도 만들어졌고 한동안 한국 사회 교육제도와 관련해서 학벌과 학연 관련해서 무수히 회자되었던 표현이에요. 그때부터 33년이 경과했습니다. 학력, 학벌에 대한 집착이 개선되었을까요?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구성했던 사람들 사이에 존재했던 그 견고한 진, 나의 명성을 올릴 수 있는 학벌, 나의 명성을 올릴 수 있는 지위, 가문, 우리 민족의 정서 내부에 동일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이런 모습이 은연 중에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삐져나오지 않겠는가? 이것을 염두에 두고 27절 오늘 28절 본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하나님께서요,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누가요? 하나님께서요.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하나님의 마음을 채우고 있는 것은, 그분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은 세상이 짐작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에서 미련한 것들, 여기 헬라어는 따모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 단어의 모론이 여기서 나왔어요. 바보, 우둔한 자, 어리석은 자, 키위들 가운데 대화할 때 그냥 장난스럽게 idiot 이렇게 쓰기도 하고 moron 이 표현 많이 나옵니다. 세상에 미련한 것들, 다시 말해서 배운 것이 없어 머리가 둔하고 무식한 이들을 하나님은 세상에서 불러내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했어요. 아니 노예 출신의 형제가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그가 알고 있는 학식이나 받았던 교육 정도는 어느 정도겠습니까? 알파벳을 쓰기나 할까요? 읽기나 할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이들을 불러내어서 그리스도의 지체를 이루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역사를 진행시켜 나간단 말이에요. 어떤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까?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주님께서 무엇을 염두에 두고 약하고 미련하고 가진 것이 없는 어떠한 이들을 선호한다는 느낌을 받아요. 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쉽게 드러나니까. 그래서 세상에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여 지혜 있는 자들을 체면 손상이 되도록, 지혜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학식으로 말미암아 학벌로 말미암아 젠체하고 뻐기고 교만하고 다른 사람 앞에 자기 자신의 위대함을 언연 중에 즐겨 드러내는 그들을 주님께서 이 모론, 미련한 자들을 사용하여 종교를 잃게 만드는, 창피를 당하게 만드는, 이게 하나님의 섭리적인 지혜라는 거예요.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힘이 없는, 다시 말해서 스펙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는 이런 뜻이고요. 다음 절에 있는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여기 천한 것들은 우리 성경으로는 전혀 짐작할 수 없는 건데 26절에 있는 문불이 좋은 것에 반대 헬라어예요. 내세울 만한 가족이 전혀 없는, 가문이라고 내세울 수 없는 이런,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내세울 수 있을 정도면은 뭐 삼촌이 도지사, 엄마가 병원장, 뭐 형은 정권에서 부사장 이 정도. 그러면 마구 이야기하고 싶죠. 우리 형이 말이야 이렇게. 내세울 게 없는 사람, 삼촌이 조폭, 엄마가 지금 감옥에 수감 중, 형은 지금 경찰에 쫓기고 있고. 아 그러면 집안에 대해서 대화 자체를 말하고 싶지 않는 거죠. 이것이 여기 나와 있는 헬라 아게네스입니다. 감추고 싶은, 왜 자기 가문에 대해서 감추고 싶은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주목하실까요? 하나님이 들어갈 수 있는 소지가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족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이 그 가운데 강력하게 자리 잡을 수 있는 영역이 크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선호하세요. 멸시받는 것들, 경멸스럽게 여겨 존중할 것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여기는, 마지막 부분에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이것은 재밌습니다. 영어로 표현하자면 render inoperative 이렇게 하는 게 좋겠는데요. 움직이지 못하도록 만듦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목소리를 빼앗아 버린다 이런 뜻이 강합니다. 있는 사람이 그것이 학식이든지 뭐 재산이든지 아니면 그가 가지고 있는 명예든지, 있는 사람이 내가 대단하지, 엄청나지, 부럽지라고 하는 이 목소리를 render inoperative, 그 목소리를 빼앗아 버린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없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셔서 가끔 한국의 인사청문회 할 때 각 의원에게 인사청문 대상자를 향해서 질문하고 또 그래서 검증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주어진 시간이 있어요. 근데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위원장이 어떻게 합니까? 마이크를 꺼버려요. 그 마이크를 꺼버려서 더 이상 떠들지 못하게 함. 그것이 여기 나와 있는 카타르케오입니다. 하나님께서 약한 자들, 없는 자들, 멸시당하는 자들, 부족한 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말 많이 하면서 대단하지 엄청나지 하는 이 자랑을 마이크를 꺼버리듯이 목소리를 빼앗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마지막 29절 보겠습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자기 실력과 자기 공로를 뽐내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공로,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인식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사람들을 찾으세요. 고린도 교회도 동일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저는 후반부를 하나님이 선호하시는 사람, 오늘 본문 강해에서 어떤 원리를 도출하여 우리에게 적용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하나님이 선호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부분에 마음의 경계를 해야 되고 어떠한 부분에는 영적 욕심을 가지고 추구를 해야 되는가? 저는 세 가지 부분에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선호하시는 사람, 찾으시는 사람. 첫 번째는 부족함이 많은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채울 것이 있는 사람. 모든 사람은 다 부족해요, 사실은. 하나님이 채울 영역이 다 있어요. 그 문제는 그것을 그 개인이 알고 있느냐예요. 그러니까 개인이 자기가 부족함을, 채울 것이 있음을 크게 자각하는 사람. 그래서 배움이 짧고 힘이 없고 미천한 사람이면 사람일수록 하나님 앞에 크게 쓰일 수 있는 후보자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성경적인 예도 그것을 발견하고요. 교도소 수감자들이 왜 복음에 쉽게 반응합니까? 왜냐하면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뭔가 실패자라는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지점에서 시작해요. 그래서 교도소 복음 전하는 이들의 말씀을 들어보면은 그 복음에 반응하는 그 퍼센테이지가 아주 높다라고 그래요. 그 반면에 지식인들이나 언론인들이 왜 복음에 대해서 대부분 저항하거나 아니면 논쟁하거나 아니면 받아들이는 것을 힘들어할까요? 지식인이나 언론인들은 그들의 삶 자체가 대부분 보면 아는 것에 있어서 부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복음과 자기 자신의 필요에 대해서도 자기가 정리하고 있고 그 진리에 자기가 접속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 전하는 복음이 그들의 마음을 울릴 리는 없죠. 그들의 삶에 은혜가 필요함을, 부족을 느끼는 그 사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입니다. 학력, 지위, 가문에 자부심이 있는 사람은요, 십자가 은혜를 매력적으로 보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 초기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일 중에 하나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126년 전에 박성춘이란 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백정이었습니다. 백정이라고 하면은 가축을 도살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인데 이 지금의 직업하고는 달랐습니다. 이 아주 천민 계급이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천민인가 하면 인구 조사를 하잖아요. 우리 조선의 몇 명이가 아주 큰 사업인데 그때 인구 조사에 백정의 수를 사람으로 넣지 않았습니다. 아주 비인간 취급했죠. 1893년 6월 달에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 사무엘 무어 목사님, 한국명이 모삼열이란 분이 곤당골 교회를 개척합니다. 서울 인사동, 지금 인사동 성동교회가 이 곤당골 교회의 모체입니다. 이 교회는 이제 사무엘 무어 목사님이 조선어를 배워서 이제 목회하시는 곳이었는데 정부 관리들이 많이 출석하는 양반 위주의 교회였습니다. 사무엘 무어 목사님과 그때 고종 황제 주치의로 섬겼던 에비센 선교사님 이제 그분은 의사였죠. 이들이 그 근처에 있는 백정 마을, 백정들은 다른 주민들과 섞여 살 수 없고 마을을 형성해서 그때 기거하고 있었는데 거기 전염병이 도는 것을 보고 이 목사님과 해외한 선교사님이 에비센 선교사님이 그쪽으로 방문해서 지극정성으로 한 사람 한 사람 고쳐나가기 시작합니다. 그 가운데 박성춘이란 이가 있었는데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하던 그들에게 고종 황제의 주치 그 건강을 담당하고 있는 그 서양 의사 선교사님이 찾아와서 자기들의 손을 만져준다는 그 자체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전염병이 치유되고 난 다음에 박성춘은 아까 말씀드렸던 곤당골 교회에 가족을 이끌고 출석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해요. 양반 중심의 교회에 천민인 백정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없다고 하면서 출석을 거부합니다. 그러면서 무어 목사에게 박성춘을 교회에 나오지 못하게 하라고 압력을 가합니다. 그때 당시의 기록을 보니까 백정이 가는 천당이라면 가지 않겠다고 말하는 양반 신도도 있었고 백정이 믿는 하나님과 양반이 믿는 하나님이 동일하다는 것은 곧 양반을 능멸하는 짓이며 더욱이 한 교회 지붕 밑에서 같은 자리에 앉아 천당을 생각하는 것 자체를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무어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평등하다고 간곡히 설득했지만 양반들 출석을 거부하면서 모두 나가서 따로 예배당을 세웠습니다. 박성춘 그가 이 사태를 보고 빈 예배당 보면서 서울, 수원, 평택, 양주, 포천 등지에 백정 마을을 다니면서 전도하고 그 결과 1년 사이에 백정과 천민 출신들로 곤당골 교회가 가득 채워집니다. 그리고 몇 년 뒤에 박성춘은 최초로 백정 출신의 장로로 세워집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그때 조선에 활동하는 많은 외국 선교사님들이 있었는데 이 무어 목사님의 결정을 비난하면서 이런 표현을 써요. 양반들을 전도해야 교회의 위상이 커진다. 백정 같은 천민을 아무리 많이 교인으로 끌어들여도 교회의 영향력이 커지지 않는다. 어디서 들어본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오늘 26절의 말씀,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이 선교사님들은 이 구절을 묵상하지 않았거나 28절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이 구절을 주목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자신의 부족을 느껴서 하나님으로 채워지기를 원하는 이러한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리가 없죠. 하나님은 지금도 자기 부족을 느끼는 사람을 가장 좋아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채울 것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사람의 존경과 세상적 명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에 갈급해 하는 사람입니다. 이 원리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서 고백했습니다. 기억하시죠? 저도 신용카드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신용카드 한두 장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아마 이 신용카드는 제가 화끈하건데 아무도 가지고 있지 않을 거예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블랙카드. 들어보셨나요? 세상에서 가장 발급받기 어렵다고 하는 신용카드입니다. 경제 능력과 사회 지위와 명예 상징입니다. 가입비만 해도 7,500불, 카드를 발급받고 난 다음에 회원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1년간 최소 25만 불을 써야 돼요. 이런 카드가 있다는 거 아셨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카드를 가지게 되면 특전도 있겠죠. 세계 유명 상점에 어떤 뭐 뉴욕이나 이렇게 여행 가가지고 카드를 가지고 있는 소지자가 영업 망함이 된 어떤 상점을 보고 이 카드를 보여주면은요 문을 열어줘야 돼요. 그리고 그 한 사람을 위해서만 개인 쇼핑을 할 수 있도록 불을 켜고 섬겨줘야 됩니다. 이 카드. 여러분, 이 금성색 카드를 내밀 때 이 소지자를 바라보는 점원들, 주위 사람들의 그 눈빛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그랬을 때 이 카드 홀더가 소지자가 가지고 있는 그때 느끼는 그 순간적이겠지만 그 기분, 희락. 예, 그런데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 위험한 거예요. 이런 것 자체를 내가 와 대단하다, 인간이 한번 태어났다가 말이야 블랙카드도 이렇게 만져보고 그게 성공 아니겠어? 여러분이 신앙인으로 이런 것이 매력적으로 보이고 이런 것이 내 삶 가운데 무언가로 자리 잡는 것은요 좋은 징조가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에 경계했던 세상 정신입니다. 요한복음 5장 44절에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다시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그게 종교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믿기 힘든 이유, 하나님을 마음에 담기 힘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왜?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너희가 갈급해하지 않는데, 이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의 특징은 그것입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일반 백성의 인기에 영합하려는 열망은 있었어요. 그들의 존경을 확보자 하는 열망은 있었어요. 지금 누리는 명성과 풍요가 떠나가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은 있었어요. 그것을 위해서 간접적으로 수많은 일을 했습니다. 여기에 내 마음이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뭐라고요?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주님을 믿을 그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다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사람의 존경과 세상적 명성이 우리의 갈급함의 중요 영역을 차지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둘 만한 곳이 없습니다. 2013년 제가 지금 그 묘사하려고 하는 이분을 여러분 알 거예요. 지금 고인이 된 원로 목사님입니다. 후임 목사에게 전달한 편지가 공개돼서 파장이 일어났습니다. 이 원로 목사님은 소천하기 2년 전에 어떤 편지를 후임 목사에게 보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목회 철학을 계승하는 좋은 목회자로 초빙을 해서 후임 목사로 섬기도록 하고 자기는 뒤로 물러서 있었는데 5년 동안 지켜본 결과 목회 본질에서 벗어난 세속적인 그런 모습의 사역 그리고 권력 지향적인 어떤 모습을 보고 환멸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많은 갈등을 하다가 장문의 편지를 남깁니다. 이게 첫 번째 질문 형식의 편지 글 첫 번째 질문이 이것입니다. 그동안 지켜본 바로는 권력과 밀착하려고 하는 경향이 강한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 편지는 2008년 6월에 써진 것입니다. 이 목사님의 이 편지를 쓰고 난 다음에 2년 뒤에 소천하세요. 그런데 그 2008년 이후에 11년이 흘렀습니다. 아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강한 것들을 어떻게 해서 부끄럽게 한다고 했죠? 약한 자를 통해서요. 강한 것에 대한 권력 의지가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수단을 통해서도 부끄럽게 하세요. 11년 동안에 그 후임 목사에게 일어난 그 히스토리를 체크해 보십시오. 부끄러움의 역사예요. 이렇게 방비하고 저렇게 방비하고 법원에 이렇게 소장을 제출하고 이렇게 어필을 하고 했지만 더욱더 수치스러움은 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원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세상적 명성과 사람의 존경을 우리가 만약에 가까이 하거나 권력 의지가 있는 상태로 발동하도록 두면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께 직면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시고 선호하시는가? 개인의 삶에서 하나님의 공로를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개인의 삶에서 하나님의 공로를 인정한다. 이사야 42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42장 8절.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내가 받을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내가 받을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회사 직원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자기가 작성해야 될 만들어야 될 사업계획서가 있습니다. 2주간 씨름해서 완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결제를 막기 위해서 갔는데 그것을 상급자가 제 것처럼 윗사람에게 보고를 했어요. 그랬을 때 이 사업계획서를 2주간 씨름하면서 완성한 그 사람이 느꼈을 때의 그 심정. 박탈감. 왜 논문 표절이 문제예요? 논문 한 편을 작성하기 위해서 개인의 시간과 열정과 노력이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그 결정체 아닙니까? 그래서 때로는 몇십 페이지 또는 몇백 페이지의 그런 그 작품이 나와요. 박사 논문 같은 경우에는 한 2, 300페이지짜리 논문을 완성하기 위해서 4년 정도의 수백 권의 책을 읽거든요. 그 레퍼런스만 해도 사실 뒤에 보면은 한 15, 16페이지 이렇게 돼요. 레퍼런스, 참고 서적만 해도. 그러니까 수백 건 어떤 때로는 수천 건을 읽었다는 거예요. 4, 5년 동안에. 그래서 논문 한 편을 아주 결론도 멋지게 해서 작성합니다. 논문 표절이라는 것은 여기 있는 메인 아이디어를 그러한 수고를 하지 않는 그런 아주 각고의 노력이 들어가지 아니한 카피 페이스트를 큰 분량으로 뚜렷하게 자기 것인 양 뚝 자기 글에 인용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불법이라고 합니다. 논문 표절 행위를. 왜요? 자기 것이 아닌데 자기 것으로 큰 굵은 단위로 인용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인용하는 것이 용서될 때가 있습니다. 언제요? 뒤에 누구누구의 책에서 인용한 거라고 표시하면 그런 문제 삼지 않습니다. 근데 자기 아이디어인 것인 양 이를 이에 대한 자료, 책 연구하지도 않았고 좋은 생각 같아요. 그래서 큰 단위로 인용해버립니다. 공로를 가로채는 것이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신 은혜의 역사, 하나님께서 내 삶을 완성시키기 위한 그래서 개입하여 하나님께서 움직이신 선한 그 주님의 일하심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 공로가 하나도 인정되지 않는 그 사람 하나님께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십니다. 긍휼이 계십니다. 그러나 선호하지 않습니다. 사용하는 데 있어서 그러하실 것입니다. 이 원리 기도원의 하나님을 잠시 우리 묵상하고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300용사 기도원의 이야기 우리 잘 압니다. 미디안을 두려워해서 숨어있던 기도원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사사기 6장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그렇게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그래서 미디안 사람 한 사람 치듯이 미디안 사람을 내가 처리하겠다. 그때 미디안 사람을 치기 위해서 소집된 이스라엘 군사가 몇 명이었습니까? 3만 2천 명. 하나님께서 3만 2천 명의 이스라엘 군사가 소집된 것을 보고 2만 2천 명을 돌려보내요. 만 명이 남았습니다. 이것도 많다고 해서 줄이십니다. 몇 명으로요? 300명으로. 상식적인 계산은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연합 세력을 대항할 때 3만 2천도 절대 부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100분의 1로 줄여 300명으로 싸우라고 하십니다. 왜요? 그들 스스로 자기들의 공로로 싸워 이겼다고 할까봐. 그것을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사사기서 7장 2절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하나님은 자기 영광에 대해서 그분이 받으실 공로에 대해서요 생각보다 무섭게 챙기시는 주님이세요. 내 영광을 내가 받을 찬송을 우상과 공유하지 않겠다고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자신을 그렇지 않는데 포장해서 잘 드러내기를 원하세요. 네, 하나님의 열망도 동일합니다. 그분은 과대포장하는 거 원치 않으세요. 있는 것만이라도 제대로 인정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열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제대로 간증하고 그 하나님을 제대로 표현하고 그 하나님을 제대로 자랑하는 사람, 그리고 개인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그 공로를 제대로 돌릴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찾으세요. 그 사람을 좋아하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서 그분의 역사를 만들어가기를 기뻐하십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좋아하는 사람, 선호하시는 사람, 찾으시는 사람 그 반열에 들기를 원하옵니다. 부족함을 보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으로 채울 것이 많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기도합니다. 사람의 존경과 세상적인 그런 명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에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것에 갈급해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시옵소서. 여기 주의 백성들 있습니다. 찾아가시옵소서.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셔서 부족을, 모자람을, 지혜 없음을 주님께서 채워주셔서 궁극적으로 주님께서 하셨음을 각 개인이 찬양하고 경배하고 높일 수 있도록 그래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